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실제적인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전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사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적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마지막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런 실질적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데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부분에 해당되는 전투입니다. 이게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전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였고 이러한 전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또 크고 작은 전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라는 것은 그냥 한정적인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전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전투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보면 처음과 마지막까지 거의 전투가 한결같은 그런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처음에서부터 여리고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 처음 전투와 마지막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전투의 자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자세로 그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전투와 다르게 하나님이 대장군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전투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전투도 그러한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건 영적인 전투야. 그리고 한 번에 끝납니까? 그리고 다른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우리의 삶 그 자체 삶이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나가는 삶이 그것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지만 이 마지막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악의 세력은 총 연합해서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항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의 세력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의로운 세력, 하나님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 하나님의 세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뭐 계속해서 연전연승했죠. 그런데 그 연전연승한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전투를 했지만은 그 여러 전투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단번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마치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전투가 다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취했다. 실제적으로 전투가 한 번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도우셔서 그 전투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투와 영적으로 우리가 신음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도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싸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믿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취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악의 세력이 이걸 다 들어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세력들이 막 흥황하고 막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번에 취하고 막 연전 연승하고 막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하솔왕이라는 것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가장 큰 나라의 이 가나안 족속의 북쪽 지역의 가장 큰 나라의 머리, 우두머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솔왕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 하솔 나라의 그런 우두머리 왕이었죠. 가장 큰 우두머리격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연정연승하고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막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막 초토화시키고 막 지금 연정연승해서 자기 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 하솔왕 야빈이 이것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의 세력은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듣고 마돈왕, 요아바방, 시므온왕, 아사방 이 북방산지, 기네로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 그 왕들을 다 지금 다 규합시킵니다. 다. 자,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를 싸우러 왔으니까 저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 우리를 지금 침공해서 우리를 지금 다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뭉치자, 모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자. 이것을 지금 규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여기 가나안 사람,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 여부수 사람, 미스바 땅, 헤르몬 안에 히위 사람들. 이 히위 족속들, 헷스바, 뭐 여부수, 아모리, 브리스 사람 이 족속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족속들의 거기 사람들 그 왕들을 다 규합해서 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러 가자 하고 지금 연합 전선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똘똘 뭉치는 거죠. 이스라엘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똘똘 뭉치죠.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은요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똘똘 뭉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싸워요.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 대표적으로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근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질 때는 악의 세력도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일 하겠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악의 세력에 도전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다 듣고 있다가 어떻게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 연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할 수 있을까? 노린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그래서 연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르물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합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연합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를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민중이 많았는데 그 군대가 얼마만큼 많냐면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거의 보병이었어요. 그리고 병거는 도대체 없었습니다. 병거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막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산에 있는 자들이 막 병거가 있다고 해서 막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는 일종의 신무기예요. 전차가 아니에요. 전차라고 하죠. 체리엇. 이 병거, 이 신무기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 종살이했던 그 2세대들 무슨 병거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뭐 전략이 있겠어요? 어떤 병사가 있겠어요? 어떤 신무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상대는 지금 엄청난 숫자가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대군한테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죠. 예전에 한국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밀려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인해 전술 사람이 그냥 모래알 같이 막 그냥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이거는 해보나 말아요.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의 세력이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압도함을 느끼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졌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도 생길 것 같고 아 이건 이런 싸움은 이건 되지 않아. 아예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이 많은 수많은 대군 앞에서 이 연합 앞에서 뭘 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세상이 거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많아요. 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별거 안 되는 소수의 무리가 지금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압도될 수 있어요. 숫자적인 면에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력에 의해서 압도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박하고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하는 자의 자세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깨닫는 것은 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수많은 압도적인 숫자가 가르쳐주는 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숫자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다가섭니다. 너 할 수 없어. 너 영적 싸움 할 수 없어. 봐라 대세가 이런 것이고 이 세상 흐름이 이런 것이고 유행이 이런 것이고 세상의 조류가 풍조가 이런 것인데 무슨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의 정체성과 네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삶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묵상한다면, 큐티하면, 제가 늘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두 번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요, 불가능하다, 이것은 임파서블하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손을 들고 포기하고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5장을 강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명절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소망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 누운 곳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개입하세요. 벌써 오랜 줄 알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 없고 불가능한 그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개입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입만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5절까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숫자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등장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불가능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고 두려워 말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 말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by this time tomorrow I will hand all of them over to Israel. 내가 모든 그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다 그들을 너에게 다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약속하고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자,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시간에도 새벽 기도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11장, 우리 신앙이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볼, 근데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믿음 없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적당한 상황이 있고 모든 것이 환경이 충족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봐요. 근데 우리 이제 잊고 있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거.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후사를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자기의 몸이 백살이 돼가지고 완전히 몸이 다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모든 역경이 다, 바라볼 수 없는 역경이 다 되어졌어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십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라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때 좀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말씀, 믿으라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적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가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이 모든 게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들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읽음,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암송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게 될 때, 말씀을 들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뭐 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다고 합니다. 해변의 수다 모래같이 병고도 심이 많아요. 이게 불가능한 전투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는다면 그냥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지극히 당연하죠.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 논리,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대다수 인간이 그래요. 근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이게 뭐 한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천, 만, 십만, 억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공이 막 뭐 한 열 개를 치죠. 근데 공은 공입니다. 근데 그 공 앞에 일을 치면 그게 공이 아니라 백이 될 수도 있고 천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가 있어요. 수많은 공공공공공공 되는데 그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일이 없으면 다 제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몇몇 없다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승리예요. 소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에서는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소수 같은 소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을 대항해서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줄입니다. 300명까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이 됩니다라는 것을 시인시키고 고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입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의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걸음들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 타이밍까지 시간대 약속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믿기를 원하세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답답하니까 이건 내가 믿지 못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금도 그 시대나 지금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견고히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권면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됐으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이제 의지한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이제 뭐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보이는 숫자는 그건 허구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보이는 숫자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그 많은 숫자도 의미가 없다. 이게 믿음이죠.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다수의 능력과 다수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이거 억지 같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수많은 자보다 적은 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하나가 천을 따르고 천을 이긴다고, 천을 쫓는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천을 쫓는다, 천 명의 숫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습격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컴플리트하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는 승리,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다 끊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막 의지하다가 그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겠다. 이거 하나님 의지합니까? 다른 거 막 바라봐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돈도 바라보고 재산도 바라보고 집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보고.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일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 취하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면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가 아니라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러죠.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God alone.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저는 나의 반석이 아니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 그 이유가 거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만이라는 말에 나의 반석뿐만 아니라 저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주할 수 있는 마, 싸움터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마, 싸우는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말로서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건 거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은 말이 힘을 못 써요. 싸움터에서 이 뛰지를 못해요. 그 짐이나 슬슬 끌고 그냥 거의 뭐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말이 돼요. 무거운 짐이나 조금 그냥 끌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 아니 이 신무기 같은 병거를 다 살라버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병거? 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말 뒤에 힘줄을 끊지 않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바라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떤 전투나 그들이 어떤 나라를 일궈가는 데 있어서 말이 필요합니다. 병거도 필요합니다. 병력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보면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지할 수 있는 거 이 전투에서 이미 이겼지만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취약된 어떤 삶의 어떤 습성이나 악습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끊을 건 끊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어야 될 것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 같은 거, 어떤 안 좋은 버릇 끊을 건 끊어버리세요. 포기할 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 포기하세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